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66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22절에서 53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장소는 움직이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고정된 건물인 성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였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성전 그리고 마지막은 헤롯에 의해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세운 성전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새 성전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불신자에 의해서도 세워질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옛 성전 위에 세워졌는데 BC 20년경에 착공하여서 외형은 9년 만에 완공되었지만 세부 공사는 AD 63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7년 후인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 헤롯 성전은 파괴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수룹바벨이 주도해서 재정적으로 충분하지도 않고 거의 난민과 다름없었던 그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으로 완성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건립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촉구로 인해서 21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다른 두 성전에 비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수룹바벨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그곳에 허락해주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성전으로 완공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과 성전 안의 성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시온 성막에 있었던 언약궤와 성물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은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주관하여서 진행하는 순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21절까지로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는 솔로몬의 연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2절부터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과정을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한 이후에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때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던 그 결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48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동하는 성막 안에서 놓여있던 언약궤가 이제 고정된 성전 안에 놓이게 된 것은 다윗이나 그리고 솔로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완공하신 것이고 다윗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절과 21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원했던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시대에는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성전 짓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마침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21절에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세우신 그 언약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시간은 사람의 기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포함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경우도 비록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여겨졌지만 그렇게도 원했던 성전 건축은 그대에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이 완공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해진 솔로몬의 연설은 모든 성전의 건축 과정 가운데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고백에는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연설에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 드린 이후에 54절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자세는 매우 경건하게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을 펴 기도하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제단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넘어선 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23절부터 26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오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된 솔로몬의 기도는 그 내용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울의 선지자들과 통쾌한 한판승을 겨루던 그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써 그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국 은행이 발행한 지폐를 보면 그것은 그 지폐에 기록된 만큼의 가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분 앞에 나와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우리가 훌륭한 행동을 하기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의 오점 없이 지키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이웃을 향해 잘못을 그 백성들이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적국에게 패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멀리서 모국과 거룩한 도시와 성전을 향해 간절히 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행여 그가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백성을 위해서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솔로몬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백성들을 부를 때에도 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지금 비록 그가 왕위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굳건히 믿고 있었기에 이 백성 또한 내가 다스리고 내가 명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보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만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너무도 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가까이에 있어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들이 행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국을 떠나 고국과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그 내용은 지금 이 열왕기상을 바라보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이 바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에 이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비록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다른 신하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다리오 왕과 모든 신하들에게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이제 본문 54절부터 6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마친 솔로몬이 이제 백성을 향해 복을 빌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절에서 백성을 향해 한 차례 축복하였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였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친 이후에 솔로몬은 사랑과 관심을 담아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8장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62절부터 66절까지의 내용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통해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옮기면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규모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봉헌에 드려진 제물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던 일천번제도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제사였지만 오늘 이제 성전 봉헌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는 참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제사였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이후에 시작된 성전 봉헌식을 7일 동안 진행했는데 이 7일이 부족하여서 다시 7일을 연장하여 총 14일간이나 성전에 머물며 봉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14일간이나 진행된 성전 봉헌식에는 6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에 이르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 왕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6절에서는 둘째 7일, 즉 14일 이후에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백성들은 돌아가면서 왕을 위해 축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본문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은 왕을 축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백성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4일간 성전에서 벌어진 이 봉헌식은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축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재물과 백성들의 기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심으로 그 마음을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봉헌 예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신앙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11년 전 양화진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 교회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단지 이 한국 기독교의 양대 성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변화가 필요한 한국 교회를 향해 길닦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교우님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비좁은 예배당에서 또 부족한 성경 공부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불편을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양화진을 방문하는 많은 참배객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합정동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 마포구 그리고 마포구를 넘어선 많은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정 섬기고자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모습 가운데에는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의 욕망만을 채우려 한다거나 각자의 성공과 명성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짓밟아버리는 일을 서슴치 않고 버리려는 모습을 보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한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의 환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40여 년의 시간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포자기의 현극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 그가 있게 될 때 그는 전혀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하반신 마비자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맺었던 약속까지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종과 맺은 그 약속까지도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입으로 그 이외 그 외 누구 무엇이 그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왕과 백성이 하나 되어 14일간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전 봉헌식을 통해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2016년도도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국가를 위해 위정자를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여 올려드리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예배 공동체가 되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2016년도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맞이할 2017년도를 기도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